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구조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애초에 그런 시도가 좀 안 되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교육적이든 아무튼 회사 차원에서 알려진다고 하든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임금 체불에 대해 가지고 벌금이나 이런 게 형량이 너무 낮고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대표자로 아예 넘어가는 게 있어야지 좀 고용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준호위나 이런 거를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되다가 보통 노동자분들이 다 소송 다 포기하시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 월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 1단계로 하시는 분들도 한 달치를 모아서 이렇게 주는 걸로 다들 인식도 하고, 이게 또 나가니까 외국처럼 주급이나 주기를 짧게 해서 그런 걸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법적으로 고용주가 뭐 어느 정도 영업정지를 준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또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작은 업체들이잖아요. 그분들에서 영업정지라고 그냥 또 일괄적으로 다 하면 거기서도 또 피해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임금 체불이 분명히 나쁜 건 맞지만 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대에 나가 주어진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제때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일을 하는 이유는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체불임금은 무려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40%가 넘게 급증한 겁니다. 때문에 정부도 체불임금을 근절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임금 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 중인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실태와 대책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은기 정책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공인노무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하창용 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또 꼭 토론해야 될 주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 과장님.
네.
정부에 계시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못 받았었던 임금이 있었고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 체불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몇 년간의 임금 체불 추이를 좀 소개를 먼저 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뭐 임금 체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된 금액입니다. 저희 이제 노동관세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1년부터 쭉 증가세 있었고요. 다만 코로나 시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 2020년, 2021년, 2022년,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금액이 좀 이제 감소한 시기였습니다. 시기였고, 체불 피해 이제 근로자 수로 본다면 수도 이제 뭐 등락은 있었는데,
예.
2018년이 이제 최고였습니다. 2018년에 35만 2천 명이었고요.
예.
작년에는 27만 5천 명. 그러니까,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약간 30만 명 내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간 인원수입니까?
연간입니다. 예.
그러면 누적된 숫자는 엄청나겠네요.
아, 그렇죠. 네.
한 번이라도 임금 체불된 근로자 숫자를 합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 있고요. 네. 자, 체불되어 있는 임금 자체가 1조 7,845억 원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불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 네. 저희가 이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조 7,800억 정도의 이제 체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80% 정도, 79% 정도는 다 청산이 됐고요.
네.
나머지 20% 정도 12월 말 기준으로 청산이 안 돼 있었는데 벌써 이제 올해가 들어선 지 뭐 한 이제 4개월이 지났으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청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종수 노무 사건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같은 해에 체불됐다가 가령 1, 2월을 지불을 안 했다가 4월, 5월에 밀린 임금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3년 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임금, 6, 7년 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임금도 여전히 체불되어 있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채권을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쨌든 네. 3년 정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하. 하여튼 3년 범위 안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청구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이런 좀 악성이겠죠.
예.
한 2, 3년 체불이 된 그런 임금도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통계는 저도 아직 예, 발견을 못했고요.
하과장님 됩니까? 예.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저희가 체불 사건을 체불 시점을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대부분 요즘은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권리의식이 높고 그리고 이제 체불을 신고하는 게 예전처럼 뭐 그렇게 꼭 방문 접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모바일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체불 피해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신고나 뭐 고소고발을 네.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는 없을 것이다. 자, 방금 전에 이제 1조 가 넘는 상당한 그런 체불 금액이지만 이제 이건 다 청산이 된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다 신고가 됐을까 다 집계가 됐을까 이 노무사가 보기에는 누락된 경우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뭐 정확한 통계를 저도 뭐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체불 피해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근로감독관한테 사건이 접수되는 게 아니고 권리구제지원팀에서 일단 상담을 통해서 청산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
이때 그 청산되는 금액은 현재 이 1조 7,800억에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파악하는 체불액도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처럼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이 임금을 보수를 못 받는 경우에
네.
그 금액도 지금 이 통계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김 국장님, 네. 민주노총에 계셨는데 실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즉각 신고나 이런 게 뭐 휴대폰이 있지 않느냐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실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제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27만 명, 27만 5천 명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체불 인원수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확인되는 금액들이 이제 피해자가 그 정도고 금액이 그 정도란 얘기지. 예를 들면 지금 매년 8월에 이제 경활 조사를 통해서 그 보고서가 나오는
경제활동 조사입니다. 예, 네.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숫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301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조사 보고서를 내고 있는 김희선 그 한국노동자연구소 이사장이 표현에 의하면 몇 조가 더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추측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해 자료로 보면 301만 명이 최저임금 미달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어쨌든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예.
저희 또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있는데 건설 화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죠. 올해 1월 달에 2월 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 3개 해달라.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체불이 됐는데 이 고용노동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법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건설 기계 장비들은 최후의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받는 억울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이제 이분들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신고하느냐.
예.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같이 싸움을 해줘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본부를 통해서 있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영세사업청에서 많이 오는데 이러저런 절차를 안내해주고 하면 우리가 다 진정을 해주면 와서 해주고 접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면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분이 상당히 한 40%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충분히 추정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 대목에서 학과장님, 네. 혹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네.
아이고 회사가 어렵고 요즘 뭐 아유 국제 경제 봐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다 우리 공동 책임이지. 50만 원씩만 줬다.
예.
체불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불이죠.
예. 아, 이것도 체불이죠.
체불입니다. 체불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체불이지만 그 시기에 주지 않았다.
예.
예를 들어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주지 않고 나중에 줬다. 이것도 체불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사법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임금이라는 것은 주기 전에는 이건 내놔. 막가서 이제 뺏어올 수도 없고 강제적으로 그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임금 체불이 이렇게 덩치가 커졌고 열린 토론의 주제로 등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도적인 의미입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의식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이게 정말로 사실은 임금 관련돼서 논문을 많이 쓰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닌 거고 한국 임금 체불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계속 커왔던 것도 사실인 거고 경향성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다 맞기는 맞는데 기업 입장, 사용자 입장을 가볼게요. 임금 체불을 하는 사용자가 왜 했는지를 정말 소박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돈이 없어요. 그럼 못 주잖아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주기 싫은데 주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예.
세 번째는 서로 간에 약속한 돈이 제대로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최저임금보다 안 줬다라는 체불은 약속한 거보다 더 주는 게 법상 맞는데 안 준 체불인 거고요.
예.
예컨대 이제 100만 원인데 50만 원 준 것처럼 하루라도 늦어지면 주는 체불이 있는 것 중에서는 너무 돈이 없어서 정말로 이제 사용자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문제가 될 수 이런 거겠죠. 줄 돈이 있는데 이제 안 줘도 처벌이 중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위하력이라 그러죠. 그 제재가 강하지가 않다라는 것들 때문에 다른 돈 먼저 주는 거죠. 사실은 외상값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임금 먼저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압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임금 채권을 먼저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은행 빚 먼저 갚고 아니면은 뭐 이제 외상 채권 먼저 갚고 제일 마지막에 줘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부분도 있었고 복잡하게 전부 다 얽힌 게 지금 상황인 거고 딱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그냥 매듭 끈 듯이 이거면 대가 아니라 각각의 이유들에 맞는 제도들을 다층적으로 설계하고 복잡하지만 그 한동안 그것들이 같이 가야지 임금 체불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답이 이렇게 처벌을 올린다고 이게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사회보험제도로 임금을 무조건 다 돈 모아서 해준 게 맞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인마다 그 원인에 네. 맞는 대응들을 좀 오래 걸리더라도 찾아내야지 이게 종국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좀 복잡 다단한 성격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을 시켰으면 정당하게 주기로 했던 그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일을 안 시키면 되는 것이고 한 달 일을 시켰는데 회사가 거의 부도 상태가 되거나 하면 더 이상 또 일을 시켜서는 안 될 텐데 6개월, 7개월, 1년 지나면 마치 큰 돈이 나올 듯이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상당히 또 악성적인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이제 원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이따가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다른 또 여타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 우리 이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에 비하면 임금 체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외 요인, 인식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뭐 자금난이 생길 수 있겠죠. 뭐 약간의 자금난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 기업은 뭘 선택할 것이냐. 자,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줄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자재값을 먼저 메꿀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사업주의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업주의 인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맨 후순위로 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임금 체불이 만연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굉장히 이제 법 제도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이 2021년에 한 해 체불액이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배가 많은 거죠.
우리하고의 경제 규모가 비교한다면 훨씬 낮을 수 있네요.
훨씬, 그러니까 한 네. 저희가 이제 뭐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00배 많은 수준인 거죠. 저희가 일본의 이제 후생 노동성의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주 인식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결국 사업주 인식이 전환되어야지 이런 네. 재벌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국 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유 미니아 노동자들 임금 체불 사례도 좀 소개를 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노동계에서는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대유 미니아는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나와서 네. 제가 뭐 따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뭐 그 20몇 년 동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퇴직금 문제는 뭐 크게 발생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회사가 어려운 조건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체불임까지 발생을 했고, 결국은 뭐 그걸 풀 것처럼 말을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고주까지 된 사건인데, 저는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정도로 하면 저는 요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노동계에서 보는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사업주들이 이게 너무 이제 소모범의 처벌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리고 웬만한 체불임금은 나중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당사자가 뭐 이제 진정을 하거나 뭐 소 제기하려고 할 때 적당하게 합의 보던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해 그 우리 직장갑시 119라는 곳에서 지난 9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한 69.9%의 분들이 그 체불임금이 왜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사업주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 이제 내가 빚이 받을 돈이 있는데 당장 월급쟁이들은 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14일 만에 어쨌든 금품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한 달 벌어서 또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만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뭐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일반 대출하고 다른 채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계불량이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부분인데, 이제 사업주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인데 야 50만 원에 합의 보자. 사실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먹기를 합의 보고 써주면서 처벌 불원서 같은 걸 써주면 어떤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무를 50%를 깎을 수도 있고, 그 합의서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저희 노동자들 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제도 개선 중에서는 그렇게 그 무슨 법률 용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반의사불벌죄.
예. 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예. 네. 이 부정을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예. 없으면은 처벌하지 않는 걸 말하는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 이제 그거 없애달라라고 네.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요구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그 인용한 조사 결과는 어디에서 조사한 거라고요?
그거는 직장갈피 119에서 지난해 9월에 네. 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기간은 제가 엠브레인 퍼블릭 제가
네, 그 정도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선거 조사는 아니니까요. 지난해 조사된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직장갑질 말씀하시죠.
예. 예, 체불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체불하는가를 알아야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정부 쪽에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 근로감독관들을 통해서 17만 건, 예를 들면 1년에 17만 건의 체불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이렇게 이제 감독관이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예.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그 정보가 보다 정확하려면 사업주의 의견, 근로자의 의견, 피해 근로자, 또 체불 사업자 의견들이 같이 들어오고 감독 간의 의견도 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보완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좀 조사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원인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점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 논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팩트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데이터 사업주와 또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 중간에 평가자까지 이게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뭐 아까 이제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불 사건마다 이제 감독관이 판단했을 때 요 사유로 보인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파악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유 자체가 굉장히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사업주가 이제 자금난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사업주의 인식이 되게 평소에도 이제 상습 체불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또 법의 해석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임금이라든지 통상 임금에 대해서 계산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뭔가 다툼이 있는 이랬을 때 과연 뭐를 가지고 이거에 이제 체불의 원인으로 볼 것이냐. 중첩적인 게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들을 저희가 찾아 나가고는 있지만 딱 어떤 한 사건의 이유가 딱 하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좀 뭔가 그래도 법적인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누구의 책임이 좀 더 가깝느냐. 그래야 해결책 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주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임금 지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고지를 했는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마련을 했는지 등등등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구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채무불이행 자체가 범죄가 된 유일한 게 임금이에요. 사실 사기나 뭐나 다른 게 금전적인 형사 그 재산 범죄가 있지만 그런 건 돈을 안 줬다 문제가 아니고 뭐 기망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거나 타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른 불법이 있어야 되는데 임금만큼은 그냥 임금이라는 채권이 지급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아하.
근데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금 체불 안 한다는 임금 체불 안 하는 건 그냥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 아유 나중에 주면 되지 라는 생각들이 아까 말한 인식이신데 법은 정확하게 하루만 늦어도 1원만 덜 줘도 그리고 뭐 대리인한테 주더라도 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범죄네요.
범죄예요.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는 문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나중에 처벌할 때 양형으로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에 착오 있다거나 하게 되면 착오로 처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너무 없다 정말로 돈이 없어 못 준다 그러면은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데에서 임금 체불을 아주 기계적으로 체불했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 극히 예외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벌 안 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사례들은 나중에 처벌을 받을 때 양형에서 고려는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임금 체불이 범죄라는 게 인식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벌이 중요하지 실제 나오는 처벌이 무겁지가 않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네.
임금 체불에 대한 양형 기준을 해놓고는 있는데 그냥 딱 재산범죄 양형 기준 거의 동일해요. 횡령이나 배임죄 양형 기준이랑 되게 동일해서 금액에 그 범죄 금액에 대해서 맞는 형을 주는데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500억을 횡령했다라는 거랑 여기 아까 위니아 같은 경우에 500억 정도가 체불됐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500억 체불이 더 큰 범죄 아닐까요? 500억 체불됐으면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체불당했을 텐데. 근데 양형 기준은 동일한 거예요. 그냥 딱 임금 체불을 재산범죄랑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녹음된 자료들 보게 되면 처벌이 약하다 그러는 게
아.
하나하나의 사람한테 돈 100만 원은 되게 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재산범죄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5억이 넘어야 특경이 되는 거고 막 이제 구속 기준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로 처벌이 중하게 된 이게 안 나오면 극단적인 게 검찰 같은 데서 임금 체불로 구속하면 보도자료를 뿌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범죄로 누구 구속했다고 보도자료는 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 범죄인데 범죄 측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적기관에서. 그러니까 범죄가 범죄라고 인식이 안 되고 있으니 사용자들도 범죄를 취급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안 주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좀 다 갖고 있어요.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토론의 성격이 아니라 오늘 토론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또 개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생계와 관련된 임금 체불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차에 대한 신강성을 네,
말씀드리려고 제 이름 치면 그 밈이라 그러죠.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예.
한 말이 임금은 생명의 사기다. 돈이 아니다. 사실 이제 임노동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하는 거에 대한 자신의 노동의 대가는 기업에 당연히 넘어가 버려요. 임금 받기 전에도.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쌍무계약은 동시행이잖아요. 집 사시면은 대금 지급받고 물건 받잖아요.
예.
그런데 노동만큼은 일을 먼저 해요. 법이 그래요. 민법에서도 노동의 선의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월급은 후급이에요. 그럼 임금이 체불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임금에 대상하는 노동은 먼저 이행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결과물은 기업에 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체불이란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웨이지 탭, 임금 절도, 웨이지 프로, 임금 사기라는 말을 써요.
알겠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워딩 자체가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은 체불 느낌은 뭐냐 하면 돈 늦게 준 거잖아요.
예.
그런 인식 자체가 표현 자체부터도 범죄라는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유튜브로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뭐 대기업이나 평생 또 임금 체불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또 잘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임금 체불 사례가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또 사례로 또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무사께는 사실 우리 노동 현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청과 또 하청이 있고요. 우리 어떤 이 원청과 하청이라고 하는 독특한 근로 형태 이런 부분도 임금 체불이 되는 하나의 구조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건설 쪽에서 뭐 좀 이따 김은기 부장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건설 쪽에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이제 만연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단가를 후려친다고 할까요? 계속 이제 내려갈 때마다 건설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임금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임금이 체불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당 비용 경쟁 그런 것들 자체도 임금이 뒤로 밀리는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김은기 국장께서는 여러 현장들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대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은 그래도 뭐 사회 시선 또 노동당국에서의 또 우리 하창윤 과장님처럼 적어도 대기업에서는 그런 일들이 적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크고 작은 사업장 또 임금 체불되는 사업장 내에서의 금액도 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각각 차이 날 텐데 그런 중요한 어떤 구분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따로 구분된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 구분된다기보다는 그 말씀하신 뭐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곳엔 1차 밴드 정도 내려오는 데까지는 사실은 1차 밴드만 하더라도 규모가 좀 되는 데죠, 사실.
네.
규모가 되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원청하고 같이 뭐 해외 공장 지으면 같이 시찰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이상 내려가게 되면 아까 이제 뭐 노동선생님 말씀하신 식으로 정말 이제 인건비 가지고 일을 하는 데가 많은 것이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로 조건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데 실제 건물 내에서 한 그 우리 공장 내에서 또 이제 사실 사내 하청이나
네, 파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또 뭐 그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근로 조건에 많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그 사업주뿐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좀 풀어나갈 뿐이라고 보고요.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뭐 대공장은 뭐 기본적인 그 조건 자체가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뭐 소위 이제 갑이죠. 예. 그리고 이제 1차 밴드까지도 사실 뭐 큰 무리가 없고 나머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비근한 내려보면 제가 보기에 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은 이제 그나마 지금 시스템이 좀 지금 어쨌든 최소한의 그 이윤을 보장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나마 좀 관례를 좀 조금 잘 잡았는데 건설은 뭐 태동 시기부터 여지껏 뭐 이걸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굉장히 복잡한 구조여서 거기에 이제 불법 다단계가 하나만 끼워도 그 밑으로는 다 이제 그 대상을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원청이 책임지게 되는 연대 책임지게 되는 예. 부분들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저희 쪽에 접수되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영세업체가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는 한 80%가 건설 쪽에서 체불임금 사건들이 주로 올라오고 있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건설 일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팀으로 저희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20명, 30명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런 분들이 그 위에서 이제 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이걸 뭐 사업을 영위하는데 다른 데다가 이제 쓰는 경우죠.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이후에 그 또 그 뭐죠 이제 사업을 하나 따내기 위해서 뭐 이제 다른 자금으로 쓰거나 이러면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명짜리가 한 7천만 원?
네.
뭐 요런 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학과장님, 이 대목에서 네. 궁금해지는 것은 아까 이제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 될 때 어떤 사유인지 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어떤 상황인지 또 이제 평가관도 있을 테고 방금 전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임금 체불 당했다.
네.
한두 명도 안 할 테고 또 개인 한 명도 있을 테고요. 아주 영세 사업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네.
근로감독 당국에는 접수가 되면
네.
이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데는 충분한 노력이나 시간이 어떻게 투입될 수 있는 정부의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체불 사건이 많긴 합니다. 한 해
네.
작년에 뭐 체불 사건만 접수된 건이 38만 건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체불 금액이 확정된 건이 한 18만 건 정도. 굉장히 사건이 많긴 하지만 일선의 근로감독관이 뭐 체불 사건 하나하나마다 체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설업은 굉장히 특성이 뭐냐면은 일단 건설업의 사업주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과연 누가 적정한 사업주인자. 그러니까 임금 체불은 발생을 했는데 근로자한테
네.
이 임금 체불 금액을 청산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이걸 찾기가 첫 번째 어렵고요. 왜냐하면 하도급 단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두 번째는 또 어려움이 뭐냐면은 체불 금액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업하고 틀려서 건설 현장은 이분들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로 다툼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체불액을 확정하는데도 근로감독관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지만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또 정부가 해야 될 차원에서의 일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유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런 상황들이 전달되고 접수가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금 교수님 우리가 이제 임금 체불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사실 또 우리 근로자도 있지만 또 우리 현장에 지금 많이 건설 또 건설 이외에 많은 산업 직종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임금을 달라면서 고공 시위를 벌린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다 장치가 또 공정성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를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분들이 다 동일하지만 한국의 체류 자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고용 허가 받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자 클래스가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노동할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닌 걸로 계시는 분들 용어에 따라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미등록 외국인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전자의 경우라면은 임금 체불을 하게 되는 순간에 사용자가 굉장히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세 번까지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등록된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체불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받고 그렇게 되면 사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해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없어 안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체불하고 기록에 남아버리면 향후에 쓸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줄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에 체류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얘기로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공적기관에서 구제받는 순간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나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출입국 관리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험도 아래로 흐르거든요. 제일 최악한 분들이신 거, 이런 이중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러니까 노동법상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그 보호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공적인 당국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체류 자격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보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분은 임금, 그러니까 옵션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랑 국가의 조력을 얻는 거랑 한국을 나가야 되는 거랑 같이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랑 넘어올 때 굉장히 본국에서 비용을 많이 쓰고 오세요, 브로커한테.
이런저런 그러니까. 체류 신분상 뒷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경장님, 민주노총에 계십니다. 참 답변하기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민주노총의 보호를 받습니까?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그 뭐 지금 일부 그 현장에서 이제 이주노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재라 뭐 이러한 그 내부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 없진 않은 거 있습니다. 예.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확인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현장 분들과 이제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주노조가 또 민주노총의 공식적으로 조직으로 있습니다. 이주노조가 있고요. 그 위원장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만국의 노동자는 같이 단결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모두이기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는데
방송이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물론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제 그런 갈등 구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비슷한 건데 그분들이 이제 적은 인건비를 쓸 수 있는 현장에서는 그분들을 선호한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노조원들이 가게 되면 뭐 좀 한번 깐깐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 불법인데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된다. 문제제기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문제제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게 되지 않,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제기 하는데 그 방식이 좀 거칠게 이제 뭐 이주노동자 쓰지 말아라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 일부 있지만 원칙적인 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노무 노무사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노무사를 찾는 이유는 분명히 근로 조건상으로 또 임금도 그렇고 다른 뭐 노동 시간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힘들다고 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이제 이 노무사를 찾아갈 텐데 이게 이런 임금 체불을 당하든 불리한 이 고용 조건을 수용받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든 간에 대체로 뭐 특수 고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리랜서나 이런 노조의 도움을 받기 힘든 분들은 신분이나 이렇게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실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요.
예. 먼저 저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간단히 좀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라는 그 신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의 장벽이 하나 있고요.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전국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번역, 통번역이라든지 법률적인 조력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했는데 그 아마 올해 24년부터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몇 개 지역은 지금 그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리랜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꾸준히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영화 스태프, 또 하나는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연출 감독 이런 분들을 이제 따로 분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영화 스태프의 임금 체불 경험률이 22년 조사에서 3.4%밖에 안 됩니다.
이게 높지가 않네요.
과거에 25%, 27%까지 있던 게 이렇게 꾸준히 내려온 겁니다.
좋아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개선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출 감독, 시나리오 작가는 20에서 26% 정도 이 정도 높은 지금 임금체불 경험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학과장님, 이거 어떻게 좀, 이런 고충들을 좀 접수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프리랜서 상태이냐, 아니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격에 따라서 이 관련 사항에 대한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 고심하고 있거나 또 강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근로자성 부분이 꼭 이제 영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전 산업에 있어요. 특히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건설에 있어서도 이제 근로자성 문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간에도 해왔었는데요.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나 업종 중심으로
네.
근로감독을 하고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성으로 판정이 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는 임금체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성 문제는 노동법이라는 법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를 낳게 되는 문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특고라고 불리우는 또 프리랜서로 불리우는 분들이랑 그 그냥 근로자가 되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모습이 되게 비슷하긴 한데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종속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디지털이 아니에요. 영과 일이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 종속이 돼 있으면 근로자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한국이 전보다는 많이 이 부분이 나아지긴 했어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노조 가입 부분 같은 경우에 18년에 판례 다음부터 특고 노조가 인정이 돼서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2018년 전까지는 사실은 골프장 캐디 정도 빼놓고는 특고라는 사람 노조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험보지비도 만들고 카마스도 만들고 방송 연기자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그건 나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판결로 뭐 정수기 코디라든가 하는 부분도 하급심에서 약간씩 인정돼가지고 상황이 나아지곤 있는데
네.
이제 그게 그 부분이 나아지는 거랑 하나의 그게 이제 현실이 나아지는 기간 동안에 정책이 집행되는 시간은 틀림없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닌 뭐.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하과장님이 나오셨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열심히 이제 듣고 가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더 검토하면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김은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사를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직장갑질 119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엠브레인 퍼블릭 의뢰에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있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된 보도 매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인 또 예방책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는 2부로 이어갈 텐데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5607님, 한 두 달이라도 임금이 밀리면 생활은 구멍이 생기지 않나요? 애들이라도 있으면 당장 학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4573님, 체불업자가 영업 또는 생산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물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체불임금을 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즉시 구상권 차압 등 실력 행사를 해야 합니다. 4172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직접 운전자입니다. 1차 하도급 업체에서 2개월 700만원 체불하고는 대표자 변경해서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전 부분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특수고용직이라 민사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주셨고요. 7894님, 저는 지금 1년 동안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재산도 집팔아봐야 3,000만원도 안 나온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망고주스를 먹으면님, 돈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과태료 조금 내고 끝난다면 그게 밀린 임금 주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닐까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성 교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은기 정책국장,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화창령 과장 네 분과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임금체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이 또 깜짝 놀라신 그런 또 게시판에 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걸 겪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든 그런 또 상황이 되겠습니까? 2부에서는 어떻게 이 점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과장님, 오늘 괜히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온다고 해서 위축되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정부를 대표해서 또 이렇게 듣고 또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임금을 못 받았다. 관계당국에 신고를 한다. 자, 그러면 노동자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되고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뭐 이게 알려지게 되고 어떤 당신이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전달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통상적인 뭐 신고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든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가요?
노동포탈이라고 노동포탈입니다.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모바일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직접 뭐 고소고발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이제 그 사항 자체 체불액 그리고 체불의 정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만 그렇게 신고를 하실 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주의 네. 정확한 뭐 사업장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사업주의 이름 그리고 사업장의 뭐 가능하다면 사업장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예. 정보들을 좀 더 풍부하게 진정을 하실 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이 피해를 받은 이제 체불의 기간이라든지 체불 금액 혹은 뭐 본인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같이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전달 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자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재직 근로자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재직 근로자들은 솔직히 신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신고를 하는 순간 사업주가 알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운영 중인데요. 익명 체불 그 제보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노동 포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노동 포털에 들어가시면 그 제보를 할 수 있는 팝업이 이제 뜹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군요.
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재직 근로자인데 사업장이 어떤 거고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체불 피해를 어떻게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본인의 이름을 적는 난 자체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개인정보를 전혀 적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고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근로감독을 나가서 체불 피해를 저희가 구제를 해드리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번 저희가 근로감독을 해서 한 31개 정도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해서 한 100억 정도 체불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통해서 한 50억 정도 그 근로감독 기간 내에서 청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말씀하셨는데 익명으로 하면 사업주에게는 이제 표가 안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100억 또 뭐 50억 말씀하셨는데만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잔고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 여부도 공권력을 통해서 다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확인은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는지
예.
또는 부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자산이 있는지 여부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근로감독관은 이제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법 경찰관입니다. 예, 특별사법 경찰관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든지 이렇게 예. 해서 그 사람의 재산 관계를 파악은 가능합니다만은 뭐 통상적인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압수수색 영장까지는 가진 않고 사업주의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재산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과장님 또 하나가 이번 주부터입니다. 강화된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면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다고요?
예, 저희가 작년에도 구속을 꽤 했었고요.
예.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체벌액이 1,300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주를 저희가 구속했습니다. 사유는 뭐냐면은 이 사업주가 대학생들을 고용을 했는데요. 아주 상습적으로 체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에 신청을 했고 검찰이 청구를 해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산상의 착오라든지 이런 실수에 의한 뭐 임금 체불을 가지고 저희가 구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악성적인.
예. 악성적인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두 분께 조금이라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김은기 국장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 내용을 뭐 모르셨을 리는 없을 테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까요?
현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간소화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은 일단 예방. 이 이제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소방부 처벌이 아니고 이것이고 이제 마지막이 피해자가 정말 간소하게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익명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현장 조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사자들이 좀 쉽게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뭐 몇 가지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또 지금 다 말씀드릴까요?
네, 맞아 말씀하시죠.
일단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기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예.
뭔가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못 내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아 뭔가
징조가 네, 있군요. 네.
이럴 경우에 현장 나가서 좀 감독을 미리 해서 그런 분들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관련 감독관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만 뭐 물론 저는 저희들은 그래서 예전에도 산업안전 부분하고 이 근로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들은
예.
근로감독관들을 좀 많이 좀 뽑아서 국가 세금 그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 예방 사업들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저희들 주장 부분이 있어요.
미리 사업주들 교육도 좀 하고
예, 예.
관련된 내용도 알리도록 하고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나아가서 이제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일정 부분 교육을 좀 이수한 다음에 명예 감독관들을 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미리 그런 예방 사업도 한번 그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아까 말한 상습 체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구속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라도 어쨌든 이제 이게 저희들의 자료에 따르면 벌금액의 한 30% 정도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체불액의 30% 정도를 벌금으로 이제 아까 뭐 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체불 임금을 바로 또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금 그 정도 내고 또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도 좀 책임을 좀 엄하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됐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경우도 예. 도입해서 좀 세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대위권 행사 부분인데 아까도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빨리 자기들 좀 돈을 좀 주고 부산권 행사를 정비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 지금 부산권 제도가 있긴 있죠. 제도가
예.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아까도 1년 이상 체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퇴직자에서만 적용하지 말고 재직자들도 사실은 좀 적용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밀린 임금을 그러면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정부에서 체불된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그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잠시 뒤 이종수 노무사의 의견까지도 마저 듣고 하과장님으로 갔다가 권 교수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뭔가
예, 예.
관련해서 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지금 강제 수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냐 아마 그 질문이셨던
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임금이 체불되는가에 대한 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임금 체불과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임금 체불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경제적 요인 그러니까 도산이나 파산에 의한 임금 체불의 규모는 아마 전체 임금 체불액에서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그 정도로 보는데.
절반은 넘지 않네요.
예.
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는 강제수사라든지 구속수사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임금 체불, 예를 들면 법리차고 또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을 두고 싸우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강제수사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안들이고요. 현장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지도감독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과장님 지금
네.
뭔가 이제 이 임금 체불에 대한 원인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김은기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그러면 이게 정말 일본과 비교를 하더라도 심각한데 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어쨌든 이 국민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그 방법까지도 이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대지급금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자를 대상으로 썼는데.
재직자도 이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그렇습니까?
예, 네. 최저임금의 110% 이하이기 때문에 좀 한정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지급금이라는 것이 사업주들이 다 이제 금액을 내서 운영을 하는 이제 기금입니다. 공적인 기금이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제도는 임금 체불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정말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도저히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만 한정돼서 이 지급금이 써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주들이 좀 악용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 대지급금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지침도 같이 내리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궁금해서 짧게 여쭤보고 권 교수께로 넘어갈 텐데 그냥 제가 이제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혹시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가 아내나 또는 친척이나 또는 다른 가족에게 재정을 묻어두고 아니 난 돈이 없다 기업이 어렵다 이런 상황도 혹시 찾아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사법 특별사법 경찰관이기 때문에 여러 뭐 재산 관계를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체불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법인의 경우 개인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을 기본으로 봅니다.
근데 네.
체불이 된 상태에서 법인의 재산이 전혀 없다. 이미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체불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권 교수님. 저 두 가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처벌입니다. 아까 김은기 국장도 얘기했듯이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처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걸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도 좀 더 참아라.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업도 좋아지고 돈 줄게.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대리 역할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외국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참고로 비교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한 추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대리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흔하진 않아요.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이게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 건 친고죄 그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있고 적고 있는데 임금 체불은 네. 원래 안 그렇다가 2000년 초반에 그렇게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때 물론 임금에 대한 지연 배상이니 뭐니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바터가 된 건데 이게 갖고 온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 사안에서 사용자가 나중에 줄 테니까 처벌 불어서 먼저 내줘 하고 처벌을 면서 받은 다음에 돈을 안 주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거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범죄라는 거는 개인에 대한 문제이지만 국가 법질서라는 객관적인 질서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라는 게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일 텐데 반의사 불벌죄가 되면 결국 사용자들은 합의서 받기 위해서 딜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돼버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리가 없죠. 예컨대 법인의 돈을 횡령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채워넣어도 감옥 가요. 그런데 임금은 다 안 주고서도 합의서만 받아오면은 감옥을 안 가요.
네.
그럼 이거 사람들 생각은 이건 그러니까 이제 급한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나중에라도 합의서 받고 처벌부서 받으면은 난 감옥 안 가. 처벌 안 받아. 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니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걸
도덕적인 얘기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감독관 입장에서는 감독하는 게 이게 유익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반드시 처벌자가 있으니까 아, 이게 빨리 이거를 체불된 금품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돈 지갑을 열게 만드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감독 과정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할 수 있는 기능도 좀 있는 걸 인정하지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지금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없을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대지급 문제는
이건 아까 정부가 이제 주심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과장님 다 동의하면서도 약간 도덕적 해이라는 건 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대지급금 제도는 산재 보상은 구조가 비슷해요. 특정한 사업장에 사람이 다치면 원래 개별 사용자가 보상해야 되지만 이걸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총 자본이 낸 돈으로 보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임금 체불 같은 게 과연 사회적 위험이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 사용자가 책임진 게 맞냐라고 내깔려준 게 맞느냐 문제인 건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걸 사회적 위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사용자가 감당해야 되죠. 근데 임금 체불이 우리처럼 안 많으니까. 한국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토론이 생긴 것처럼 1년에 몇 조 정도의 채불이 생겼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과연 전 세계 1등입니까?
그걸 랭킹을 안 내봐서 네. 모르겠습니다만, OECD 통계 내면 한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있지는 않을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경제급으로. 그걸 뭘 굳이 금메달 따고 싶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절대 따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랭킹 1위인 것 같은데, 그쯤 되면 전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임금 채불이 개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대지급 제도 같은 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은 한 거는 비슷해요. 일본 원래 지금 우리나라의 대지급 제도 최단금이라는 이름을 사용될 때 일본 제도를 거의 갖고 들어온 거고 우리가 더 나아졌죠. 지금은 일본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부에서 노동부 장관이 대위 소송하는 제도가 있기도 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형사처벌 제도건 이런 제도건 한국의 제도 자체가 절대로 그러니까 낮진 않아요.
아.
처벌 수준은 높은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있지만 재범 때부터 처벌되는 거고 대부분 뭐 노동부에서 법무부를 입허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시빌 페널티를 끝나는
그 계속 김은기 국장도 그렇고 제기되는 게 처벌이 손방망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관념이나 실제의 차이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무거운 죄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목상 법정형이 높은 거지 실제로 처단형이 높게 안 나온다는 문제죠. 법원이 양형을 세게 안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예컨대 우리 다섯 명이 지금 한꺼번에 체불을 당해요.
예.
그러면 법원에 가면 하나의 경합범으로 처벌이 되는데 상한에 2분의 1 가중이거든요. 맥시멈 6천도 안 되는 벌금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시빌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들 좀 과태료 같은 건데 다섯 명을 체불하면 다섯 개가 다 더해져요.
아.
500만 원 과태료가 다섯 개로는 2,50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지연되게 되면은 임금 체불이 이번 달, 다음 달 되면 각, 예컨대 3개월 정도 체불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형사 처벌이라는 게 관념적으로는 되게 무거운 예. 처벌이지만.
정리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사용자한테 위아래로 주는 건 액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과태료가 됐든 과징금이 됐든 형사적인 제재로 좀 신속하게 기소나 판결이 아니라 행정에 개입해서 일이 벌어지면 빨리 과태료 얼마라고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조금 더 사용자들한테 위화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사상 최대 상황이 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전해드리면서 예방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강구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 40초씩 패널분들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역점을 이전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뭘지 패널들 말씀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노무사부터요.
예, 저는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제가 통계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10수년간 매년 17만 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체 사업장의 4.5% 수준입니다. 이걸 통해서 571억 원까지 임금 체불액을 낮추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지금 한 2만 5천 건, 2만 7천 건, 이건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1% 대 4.5%. 아. 이 격차가 지금의 임금 체불액 증가를 낳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감독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러면 예. 감독관들의 시간이 있느냐? 신고 사건의 처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지자체와의 협력, 또 노사단체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계속 강구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의 시간을 내주고, 그걸 가지고 현장 감독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예. 김홍기 국장님요?
예, 저도 뭐 100분 동의하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 약방문 큰 의미 없어서 사전에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뭐 고용노동부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게 되면 더 많이 해라.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해결될 문제라고 봤을 때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그 전문가들 모시고 아니면 이제 노사가 같이 해서 네. 고용노동부가 됐든 해서 좀 이걸 어떻게 좀 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그 로드맵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호승 교수님.
사실 좀 큰 얘기긴 한데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다시 논의돼야 되는 사안 자체가 갑갑한 거죠. 사실은 한국의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서 충분히 정규 교과 과정에 노동에 관련된 제반 내용들을 다뤄줄 수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단체 교섭하는 것도 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교과 과목 같은 것들 위주가 되다 보니까 시민 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규범인식이 안 잡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걸 왜 사회에서 배워야 되죠? 어릴 때 이미 그건 몸에 익혀야 되는 거고 근로계약서 안 쓰는 사업장 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블랙인 거고 스웨팅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조금 예. 학교 교육으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로 하창룡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 과장입니다. 40초 말씀 주시면요.
예, 임금체불은 뭐 아까도 얘기들이 쭉 나왔지만 약간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접하면. 첫 번째는 신속히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되고요. 체불을, 임금 청산을 받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업주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목적 아래에서 일선의 근로감독관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근로감독관이 그래도 예.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얼마나 또 큰 또,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또 잘 해결되는 빠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리고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